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18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한국이 두 건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남북한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유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북한군 병력이 언제 얼마나 러시아에 파견된 건가요?
예, 국가정보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이용해서 북한군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이 포착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정원은 이미 북한군 병력 1,500명이 청진, 함흥 그리고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3636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을 이용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요. 조만간에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된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차 수송작전에 이어서 북한군이 이제 최종적으로 약 1만 2천여 명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대가 파병될 것인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북한군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 군단은 이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1만 2천여 명 규모 병력이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한국 국정원이 북한군 병력의 러시아 파견 내용을 어떻게 확인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상당히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대개 한 5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군의 그 파병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그 전파 감청입니다. 신호 정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그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파병을 했다면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많은 그 전문 또 군간 또 외교분 간에 소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외교 전문 이런 것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중간에 국정원이 파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 내부로 치면은 한 개 군단 1만 2천 명을 이제 보내기로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기로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고 특수전부대 11군단 4개 여단에 대해서는 아마 그 수뇌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이것이 명령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대는 연락을 받고 병력과 물자, 장비 이런 것을 준비하고 많은 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많은 그 평양과 해당 부대 간의 그 연락, 전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의 감청이 돼서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와의 그 정보 협력입니다. 앞서 그 국정원은 국회 보고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국정원이 연락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많은 사실을 아마 국정원이 소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그 세부 내용이 아마 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 협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국정원이 그 컴퓨터 인공지능 AI 기술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국정원이 18일 날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아, 이미 활동 중인 그 북한군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그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국정원이 그 AI 안면 인식 인공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아, 국정원에 따르면 그 러시아 전선에서 포착된 이 인물이 지난해 8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국정원이 북한 사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 있다, 러시아 전선에 가 있다 이것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아, 컴퓨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확인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역시 그 인공위성입니다. 정찰 인공위성이죠. 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이번에 그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함흥, 청진 또 무수단 여기에 있는 그 러시아의 선박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북한군의 그 병력이 그 함흥이나 청진에 이동을 해서 아마 그 상륙함에 실리는 것을 아마 아, 파악을 했을 거고요. 이것도 관련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대략 그 국정원이 한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파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설명에 좀 아, 보탤다면요. 이 국정원이 이제 그 아, 이 정보 파악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난 8월 초에 이 국정원 발표입니다. 지난 8월 초에 아, 북한의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 김정식이 아,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함께 몇 차례 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 아, 북한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서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8월 초였으니까 지금 두 달 이상 전이었죠. 이후에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했다고 하고요. 아, 그러던 중에 아, 러시아 해군 수송함이 아, 북한군 병력을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아, 포착한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아, 이번 판단을 하게 된 근거인 것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파병은 이 조약에 근거한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 조약이 사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조약에 처음부터 서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조약은 사실상 그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그 조약 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 4조에 따라서 그 북한이 러시아에 이번에 병력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침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장을 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쟁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헌장상의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그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적용된다고 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기술자와 무기 제공 내역도 자세히 공개했다지요.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차이가 있나요?
네, 국정원이 이번에 밝힌 것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그 70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의 로켓, 미사일, 탄약, 각종 군수물자 이런 것이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탄과 관련해서는 122mm 포탄 그리고 152mm 포탄 등약 800만 발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북한이 약 560만 발 이상 공급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졌으니까요. 국정원 발표를 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포탄이 한 240만 발 이상 더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마 북한이 북러 간의 어떤 그 비밀 조약, 약속, 합의에 의해서 계속 컨테이너로 포탄과 그 물자를 실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같은 파병 외에도 북한의 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에 가서 8월에 가서 이미 파악을 했고 관련 사진을 보면은 그 북한의 그 기술자가 이미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병력 외에도 전투 병력 외에도 관련 기술자, 민간인 인력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는 게 무엇일까요?
예, 사실 국정원의 발표대로 이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사실상 대체로 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동맹 관계고 이런 것들이 조약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요. 사실 병력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견됐다고 하면 이제는 혈맹으로 사실상 격상이 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 반대 급부는 북한이 고대하는 것들을 사실상 거의 모두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알려진 대로 북한은 러시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이전을 희망해 왔고요. 또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 또 전투기 제공 이런 첨단 군사 기술과 장비의 이전 이런 것들을 희망해 온 것으로 관측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말하자면 유사시에 러시아가 근데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군의 그 파병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병력 측면에서 그렇다 그런 모양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그 러시아 전사자가 매일 1,000명 정도에 이르고요. 벌써 그 전쟁이 그 2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사상자,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치면은 한 50만 명 이상이 그동안 그 러시아에서 그 희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요새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새로운 그 병력 충원 이런 것이 상당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2,000명이나 지금 병력을 보냈기 때문에 병력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전투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전쟁에서 그 지휘, 그 전투를 하려면 언어, 의사소통이 잘 통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북한말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써가면서 이게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사소통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북한군이 그동안 뭐 실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훈련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전 경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새로운 변수는 북한군이 그 러시아군에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북한군이 최전선에 배치가 돼서 실제 전투에서 가서 싸운다면은 이제 뭐 얘기는 다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한그 후방이나 측면, 무슨 공병 부대 이런 것을 일을 한다면, 러시아는 이제 그것을 믿고서 자기신들의 병력을 전선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병력이 1,000명 정도 수준만 지금 러시아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저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좀더 덧붙이자면요. 이것은 북한군이 그 전장터에서 그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보다도 더큰 말하자면 관심사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치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미는요, 이것이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또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철저하게 전쟁 자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간 대결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병된다는 것은 이것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견이 확인된 것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서방에 말하자면 파병 외에 그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장비들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 장비들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이런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양태에 따라서는 그 서방국들 일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 전투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그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윤 기자께서 향후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을 할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 밖에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작게 보면은 일단 한국과 러시아 관계라는 것은 이제 상당 부분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또는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사실 나토와의 협력,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정세가 훨씬 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 기자, 대응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8일 그 이 문제를 놓고 그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것이 그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물어보신 그 후속 조치,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한 가지 그 한국에게 남은 카드가 있다면 역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 문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무기가 우수하고 또 포탄의 양이 많고 그런 그 무기 대량 그 생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대해서 포탄 또 그 탱크 또 각종 그 무기 미사일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방독면이라든가 무슨 인도주의적인 물자라든가 이것만 지원을 하고 무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정책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그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 군병력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미국과 한국이 이처럼 다른 정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백악관이나 국방부, 미국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이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관련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18일에도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북한군의 병력에 러시아 파견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들과 공조하의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다고 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그 한국 정부 당국이 독자적인 뭘 파악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 차관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그 나토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한국의 연합뉴스의 한 발언이 한국 정부는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국정 발표 하루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정원이 뭔가 결정적으로 발표에까지 이르는 뭔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우방국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나토의 사무총장은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던 직후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도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은 나토의 공식적인 입장은 관련 발표나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물론 이 같은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주위부를 현지 지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위협 발언 수위가 전보다 강해진 건가요?
예, 그 특별히 위협 수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그 한국을 겨냥한 위협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계속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발언이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특징적인 사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서울이 표시된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2군단 그 지휘부입니다. 2군단 사령부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 황해도에 있는 전방 부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사령부를 발해서 조금 전에 나온 대로 그 한국이 그 주권을 침해하면 그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위협을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공개하면은 그 책상 위에 큰 그 지도가 펼쳐져 있는 건데요. 희미하게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서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사진을 통해서 그 한국민을 좀 그 불안에 떨게 하고 위협의 강도 우리가 여차하면은 서울을 위협하거나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역시 그 북한이 이번에도 그 한국의 그 안보 불안 이런 것을 그 조성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 위협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한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 당국의 위협이 높아가는 데 따라서 한국 당국도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즉강 끝을 군 당국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즉시 강력히 끝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두 정부가 다 같이 이런 유사시에 상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 말하자면 그 레토릭 수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남북한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의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일 그 경의선, 휴전선 일대의 그 경의선과 동해선 그 근처에 남북 연결 도로를 북한군이 그 폭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 관련 사진 이런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그 폭파한 도로가 벌써 그 통행, 남북 간의 무슨 통행과 연결 이것이 끊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기차도 안 다닌 지가 오래됐고 운영이 차단된 지 오래됐는데 북한이 굳이 이번에 다시 뭐 남북의 완전한 단절을 한다, 요새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그 군인들을 시켜서 그 폭발을 하고 이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하게 그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뭐 그 제스처로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북한 내부 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내부 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한류 영향을 많이 받고 상당히 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과 적대시하는 모습, 최근에 그 북한 그 한국에 무인기가 침투했다 이 소식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이 같은 도로 폭파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북한의 일종의 그 내부의 그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그 정권을 위한 그 체제 결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폭파 행위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는데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구병삼 대변인이 언급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와 관련한 남북한의 합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합의는 지난 2000년에 당시에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사이에 끊어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자. 철도와 도로 두 가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해서는 2002년에 그 당시에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합의를 했고요. 이 경의선하고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끊어진 남북한을 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당시의 비용은 전부 다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번에 북한의 폭파 조치는 사실 당시의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김홍균 1차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어떤 나라가 참여했고 또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요?
예, 이 조직은 그이 참여국들이 공동성명 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제재 위반과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공표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충실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산하 해체되기 전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1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기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고 참가국 11개 나라가 대부분 서방권 국가인데 감시가 제대로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것이 새로운 그 변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그 발족한 그 감시 기구가 유엔을 벗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그 유엔 안보리 전문 기구 감시 기구 이런 그 소속이 유엔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엔을 벗어난 다국적 기구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과의 그 이제 제재를 하려면은 이제 경제적 무역, 자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과의 무역은 역시 그 중국이 뭐 90% 이상이고요. 러시아가 네. 이제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정작 이번에 그 참가한 11개국에는 중국, 러시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유엔에서 그 감시기구를 그 전문가 편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무슨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유엔에서 감시 패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 관련 그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 조사 활동 이런 것을 방해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11개국이 잘만 협력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훌륭한 효율적인 그 작품을 낼 수도 있다.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으로 좀 몇 번 정도 좀 지나봐서 이 새로운 감시기구와 어느 정도 수준과 분량의 그 보고서 이런 것을 내는지 이것을 봐야 저희들이 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건 앞서 발표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출범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 사실 그 모니터링 팀은 북한과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세 나라가 모일 때는 사실 북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이거든요. 이번에도 그 국무부의 그 캠벨 부장관 서울 방문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선 최우선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그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도전이라는 말을 국무부가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방과 보조를 맞춰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커가고 있고요. 이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이제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은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플레이어로서 그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그 3자 회담에서는 어떤 수준에서든 이 국제적인 사안들이 중요하게 북한 못지않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출범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 내 지도력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순식간에 날릴 방법, 또 끝으로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제철 음식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참 바꾸기 어려운, 그래서 이름도 고정관념인데요. 네. 남녀 지도력에 관한 어떤 고정관념을 바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아, 그런데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연구입니다. 네.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불안감이 남녀 간의 그 리더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습니다.
네. 이 성 고정관념 중에서도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겠네요.
네. 보통 그 여성들이 더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더 자리에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이번 연구는 오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겠나요?
맞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성들이 감정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도력에서 감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먼저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특히 이 불확실한 시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성 리더들의 그 배려 중심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지도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그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 때 네.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뭐... 일단 불안감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반대는요?
네. 뭐 불안해도 뭔가 잘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의지, 희망.
어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를 보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남성과 여성 리더들이 이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성 리더들은 불안할 때 그 아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뭐 심하게는 학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을 비인격적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위 부정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성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여성 리더들은요, 사실 불안 수준에 상관없이 뭐 학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그 가족 지원적 리더십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감정에 덜 휘둘리면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요. 여성 리더와 남성 리더가 감정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까요?
네. 먼저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2020년 그 팬데믹 초기입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관리자 약 140명, 그리고 직속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겁니다. 리더들이 팬데믹 기간에 느낀 감정,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부하 직원들은 그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평가했습니다. 리더의 56%가 남성이었고요. 44%가 여성. 그리고 거의 백인이었고 이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반면에 부하 직원들은 56%가 여성, 89%가 백인, 그리고 88%가 이성애자였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는 특히 여성 리더들이 남성 리더들보다 팬데믹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도 직원들은 그 심하게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감독하는 경우가 여성들이 훨씬 적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팬데믹 동안에 불안은 매우 높게 느꼈지만 리더십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불안 수준과는 무관하게 심한 행동,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뭐 소리치는 행동이 거의 없었지만 남성 리더들은 불안을 느낄 때 비인격적으로 감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희망을 느낄 때는 어땠을까요?
네, 불안감이 심했을 때 무례하거나 부하 직원들을 조롱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남성들.
네.
희망을 느낄 때만 가족 지원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여성 리더들은 불안이나 희망의 감정과 관계없이 아주 일관되게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희망을 느끼든 뭐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건데요. 남성 리더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자주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이 더 강한 공감 능력 또 감정 관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여성 리더들이 어떤 조직이 좀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한 시기에 조직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여성 리더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조직에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남녀 리더들이 부하 직원, 아래 직원들한테 동기를 주고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줘도요. 남녀 리더의 승진과 평가에는 또 다른 영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도력을 보여줘도 남성 리더는 승진이나 평가에 좋은 영향을 갖고 여성 리더는 같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겁니다.
네, 같은 행동을 해도 성별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조직 내 그 성 편견 때문에 남녀 차별 때문에라는 지적인데요.
네.
남성은 리더로서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성은 따뜻하고 돌보는 역할의 기대를 받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도 남성과 똑같은 승진이나 높은 평가의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심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또 선거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뭐 면역 체계 노화를 가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가 사망 위험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 한 연구에서 나왔다고 미국 NBC 방송 투데이 프로그램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호흡, 숨 쉬는 것, 뇌로 전달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방법을 바꾸면 즉시 몸이나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뭐 숨만 잘 쉬어도 불안감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희랑 같이 연습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배워볼까요?
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다섯 가지 숨 잘 쉬는 방법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정지, 호흡, 그리고 존재하기입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한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호흡을 천천히 반복해도 그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로 가는 것을 딱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멈추시고요.
중지.
눈을 감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네.
이제는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그 휴식과 소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네.
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밀었다가 그리고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게 하는 그런 복식 호흡을 하루에 5분씩 연습을 하면요. 몸이 빨리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숨을 아주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한숨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완전히 차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더 깊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요.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한숨 호흡을 하고 나면 뭔가 좀 기분이 머리부터 맑아지면서 달라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명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차분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나머지 호흡법도 알아보죠.
네 번째는 일치호흡법입니다. 이건 심호흡이 아니고요. 천천히 1분에 5번 정도 숨을 나누어서 쉬는 겁니다.
네.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이렇게 숨을 부드럽게 들였다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천천히 부드럽게 숨 쉬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 눈을 감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일치호흡법을 연습하면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숫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4, 7, 8 호흡법입니다.
4, 7, 8.
네. 숨은 4초 들이마시고 7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숨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와, 다섯 가지 호흡법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정지 호흡 존재, 그리고 복식 호흡, 한숨 호흡,
네.
또 일치 호흡, 478까지.
맞습니다.
자, 여러 연구로 입증된 스트레스, 불안감 날리는 호흡법 배워봤습니다. 끝으로 멋지고 멋지고 음식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건강을 지키는 제철 음식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네.
가을에 풍부한 제철 음식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주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데 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가을의 대표적 식품 중에 하나가 호박이죠.
그렇죠.
밝은 주황색을 띠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많아서요.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 기능도 높입니다.
네.
섬유질과 칼륨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네.
뭐 수프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죽도 끓이고 구이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해서 호박의 맛과 영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음식인가요?
고구마입니다.
아, 고구마.
고구마 역시 가을철에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인데요.
그쵸.
달콤한 맛이 있죠. 베타카로틴과 섬유질,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네.
눈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뿌리 채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과일 중에 배가 있습니다.
네.
섬유질, 비타민C, 그리고 구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 배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또 껍질째 배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호박, 고구마, 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그 앵두같이 생긴 빨간 과일이고요.
네.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쵸.
미국의 추수감사절 식탁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재료인데요.
네.
가을철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그 보석 같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청취자들께는 크랜베리라면 좀 낯설 텐데요.
한국 과일이라면 아마 네. 오미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풍미도 있고요. 그래서 크랜베리하고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생선 아시죠?
전어.
네네, 네. 전어. 가을철 음식으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전어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답니다.
네.
이 시기에 지방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와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또 일품이라는데요. 그래서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전어 잘 드시면 집 나간 입맛도 되돌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어구이 향기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오미자 향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향긋 한데요.
네. 자, 제철 음식 잘 챙겨드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멋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make가 들어간 구동사 살펴보겠습니다.
The literal meaning of make is to produce or create something.
make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언가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However, this meaning is not common in everyday speech.
하지만 이런 의미는 일상 대화에서 흔치 않습니다.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make가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좋은 아침입니다. 밥 선생님의 진료소입니다.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존 러셀입니다. 밥 선생님과 예약하고 싶어요.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선생님께서 금요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어떤가요?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네를 떠나 외출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존이 make를 명사구와 함께 쓴 것을 들으셨습니다.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과거 시제도 사용됐습니다. made plans, 계획을 세웠다. make plans, made plans, make plans의 과거형이죠.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make 플러스 명사구 구조를 알아두시면 일상 대화나 뉴스 방송 등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럼 끝으로 make an appointment,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할 때 쓰는 표현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BOA 매일 영어. 오늘은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make plans, 계획하다, make decision, 결정하다, make가 들어간 구동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